솔로몬 왕은 7년에 걸쳐서 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요. 그 이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셔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본문이었죠? 10절과 11절 보면 구름이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의 현현입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만 들어도 뭐 그런 감동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참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하나님이 캄캄한 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와 말씀하신, 대언하신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은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캄캄한 데라고 표현했지만 구름이 자욱했던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캄캄하다라고 말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도 또 접근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성전을 졌다 하더라도 그곳에 오실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아,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그런데 12절과 13절 이렇게 연결시켜보면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성전에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에 거해달라고, 성전에 임해달라고.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도 머물 수 없는 분이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이 성전에는 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런 모순적인 기도이고 간구이다 할지라도 솔로몬이요, 그 안에 사심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해서 많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아버지가 못 이룬 업적을 이루어서 와 대단한 왕이다, 정말 존경스러운 왕이다, 위엄 있는 왕이다 이런 것을 사심을 갖고 성전을 지었다면 이런 간구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 왕은 성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죠.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참 괜찮다, 참 좋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자, 그 다윗은 성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요? 그의 아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 그리고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전 누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정성껏 다해서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전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표현 가운데 솔로몬의 사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사심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 사심 없는 신앙,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자의 간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에 대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 9장으로 이렇게 가보면요. 이 다음 9장에 보면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그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 안에 담아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줄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 기도할 때도요, 사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복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간구하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그 일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가요, 진짜 멋진 기도입니다.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충분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하셔야 돼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솔로몬이 온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축복의 개념하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가정에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이런 일을 행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어서 나온 장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계속 지금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하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장면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필요해서 어떤 특정한 지파를 선택하셔 짓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윗을 선택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또 17절, 18절. 다윗이 성전 마음을 품었고 이도 하나님이 흑족해 하셨다고 했죠. 19절.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다. 자,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의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고, 21절,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을 열거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까? 축복의 개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념은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축복은 말씀드렸죠?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더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축복의 개념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복을 그저 빌어주는 것에 매여져 있으면요, 자그마한 축복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더 넓고 크게 확장시켜야 하십니다. 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이건 축복의 반대죠?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예수 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어려움 당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말씀하시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건 어찌됐건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응답에 따라서 그 다음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했던 그였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셔요. 수많은 재산, 일꾼, 10명의 자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몸에 피부병까지, 하나 남은 아내까지, 그 네가 찬양하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런 망언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내가 입술로 여호와를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셔요.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그것. 그런데 또 한 명의 인물을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사로 들어가서 인정받지만 이내 곧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감옥행에 가게 돼요. 또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간수장 꿈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무언가 잘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데 2년 동안 또 무시당해요. 잊혀진 사람이 돼요.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이에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절망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거면 괜찮다. 자, 욥의 상황과 요셉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 믿음이 좋던 사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정말 절망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출애굽의 역사와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강성함, 그리고 솔로몬을 통한 언약의 성취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모셔지는 이 장면, 이게 왜 축복이라는 겁니까? 이게 왜 축복입니까? 보세요. 이 장면 가운데는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게 축복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무언가 잘되고 바라고 이루어지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나에게 축복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 아들이 참 건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한번 병원도 안 간 그런 건강했는데 갑자기 팍 쓰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상한가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이 심장의 혈관이 좁아진 겁니다. 모르고 지냈는데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젊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넓히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가슴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 한 번 안 가본 그러한 청년인데 가슴을 열고 심장 그 근처에 혈관을 넓히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 집사님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글쎄 더 놀라운 건 아들이 엄마 걱정할까 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잘 될 거라고 이겨낼 수 있다고 오히려 엄마를 걱정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이 시작됐어요. 수술 경과가 너무나 좋아서 한 2, 3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는데 아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일반실로 옮기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글쎄 폐에 공기가 차버렸대요. 뭐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아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그냥 걱정 염려 없이 한 번 해결해 주시지 이런 마음에 주나 또 절망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이 나오고 그런데 그 집사님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또 이 폐에 공기가 차면요 그 기구를 통해서 이 공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대로 척척척척 다 이루어지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을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가 하려는 것마다 응답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러한 좁은 의미의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수한 신앙,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수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이라는 것은 무언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것이 나의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친 자의 간구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나됨을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드러나면 된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때 내가 구한 것마다 응답하시더라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목요일 청춘대학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만나실 텐데 오늘 성경에 임했던 그 축복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 곁에 붙들어주시며 또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했던 그 성전에 임했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노년 얼마나 외롭고 춥고 쓸쓸한 그 인생의 계절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마음에는 평강을 주시고 또 그 삶에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춘대학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춘대학을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청춘대학에 나오신 우리 수많은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함께했던 그 성전에 가득했던 영광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삶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들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깃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은혜를 내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노년 힘들고 슬프고 하나님 외롭고 하나님 그런 쓸쓸한 인생의 겨울을 걸어가고 계신 그 계절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한 기도 이번에 우리 스리랑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 상태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자 40만 명이 해외로 그렇게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의 부도 상황을 피해 이리저리로 피해가는데 거기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따로 그러한 다른 해법의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정답은 단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리랑카 정부의 국가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책을 마련하게 해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그 스리랑카의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안정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셔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스리랑카를 마음을 품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스리랑카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현재 국가 부도 상태로 인해서 저임금 노조자 40만 명들이 해외로 강제 이주해야 되고 하나님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먹고 살 걸 찾기를 찾아 하나님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스리랑카 정부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국가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국가 스리랑카를 다시 재건하여 많은 그러한 믹스 백성들이 안정을 찾고 생활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히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스리랑카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 있는지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그래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 듣고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의 방향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뢸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 응답받는 재미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축복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축복은 우리가 아뢰는 것마다 그 조목조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